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그 괜찮은 바보입니다. 그런 바보는 괜찮은 바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에서 친구 굉장히 다정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있다가 한 친구가 나 조금 볼일을 좀 보고 올 테니까 내 가방 잘 지켜줘. 뭐 흔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맡겨놓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가 없어졌어. 셀폰이 없어졌습니다. 셀폰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셀폰이 없다야 혹시 너 못 봤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을 길이 없으니까 뭐를 돌립니까? CCTV를 뱅글뱅글 돌려보니까 그놈의 시치미를 딱 떼고 있는 지 여자친구, 그 친한 친구가 가방을 열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셀폰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는 못 봤다, 모르겠다, 그러고. 참, 그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 그 친구를. 옛날에도 한번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필리핀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지난주 중에 제 눈에 이렇게 띈 것들 중에. 한국에는 저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건들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또 뭐 가까운 거리에 물건 바로 주는 것도 있지만 뭐 아파트 층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든지 뭐 쌀 같은 거 이런 거 20kg 하잖아요. 무거운 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택배하는 겁니다. 어떤 택배 기사가 음식점에다가 택배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 놓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반말을 찍찍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저 안에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택배기사가 우리는 요 문 앞까지 갔다, 여기까지 갖다 놓는 것이 우리 임무니까 됐다.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막 반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기사 읽어보셨죠? 그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택배 물건을 놔놓고 나오면서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택배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택배기사들 주로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누군지 모르기도 해야 되고 뜨겁고 그러니까 모자를 벗고 그 음식점으로 갔잖아요. 뭐로 갔습니까? 택배기사라고 한 게 아니고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갚아줬다고. 반말 찍찍 하면서 사장 불러가지고 막 호통도 치고 난리도 치고 받은 만큼 돌려줬다고.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뭐라고 달릴까요? 시원하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달립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 필리핀의 두 여자애 중에나, 아니면 이 택배기사나 음식점 주인 중에 어쩌면 예수 믿고 믿음 갖고 있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성경들이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그대로 세상 나가서 또 지금 신앙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우리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보시면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그 은외의 뜻과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 무슨 후에인가, 그, 저 앞에 21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절까지 쫙 길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생이에요. 랍비입니다. 아주 해박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압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요한복음 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다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가?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도 그걸 모르느냐?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야기 도리를 가르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높이 들릴 텐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은 사람은 다 나았듯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나를 보고 믿으면 그 사람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들을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마치고 난 그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이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누구 믿어야? 예수 믿어야. 그게 막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후에 니고데모 만나고 그런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직접 세례를 안 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렇게 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살렘은 어디고 애논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뭐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들고 팔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물이 많이 있는 그 요단강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무엇이 많습니까?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요? 세례를 받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껏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 제가 왜 아까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랬나 그러면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도 이런 게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뭐에 대하여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결례는 물로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 그리고 어떤 유대인하고 이게 요한이 세례 주는 거로 이렇게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변론하고 다툰 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 성경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제 둘이 다투다가는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잘 보십시오. 유대인하고 세례에 대해서 지금 결례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이 옛날에 세례 줄 때는 그렇게도 사람들이 바글거리면서 오더니 이제는 지금 저쪽에 있는 저 사람한테 예수라는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냐? 너희 선생님이 주는 세례가 저분이 주는 세례보다 조금 못한 거 아냐? 너희 선생님이 저분보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절로 가지? 뭐 이런 식의 다툼이에요. 지금 26절을 가지고 우리가 25절을 보면은 그게 이 제자가 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옛날에 와글와글와글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따라다닐 때는 자기들도 막 으쓱으쓱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고 소수만 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누구예요? 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제자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학자들이 다 멈춰서 그럽니다. 이놈의 자식이 알면서도 속에 엉긴 게 있고 화가 나니까 예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자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증거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세례를 주니까 그걸로 싹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집니까? 선생님도 좀 자극해가지고 더 불러 모으든지 아니면 가서 한번 부딪히든지 아니면 뭐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 속에서 이게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있는 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막 이렇게 흥황하게 뭔가 흥청흥청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막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작아들고 있고 잊혀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저 요단 저편에서 세례도 주고 같이 있었던 그분,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전거하고 지금도 전거하는 그분, 그분에게로 사람이 다 갔습니다. 뒤에 말 없는 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람이면 다 있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거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나도 내 이름도 같이 그래서 안 되고 내 이름이 잊혀지고 내가 작아지고 이러면요 얼마나 교회마다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 교회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예수님 가까이서 보던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도대체 이런 일이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어디서요?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밀물들 막 밀려오면서 막 주님의 사역을 해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사람이 적게 오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 사역이고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요? 너희니라. 요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늘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그 선지자요. 당신이 누구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세례요한 I am not and oh no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 뭐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내 뒤에 오는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뒤에 누군가가 오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도 다 들었고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나도 이때껏 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28절이 꽤 중요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뭐라고요? 증거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선생님 이게 뭡니까? 막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너희도 나도 지금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참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튼 저는 세례요한만 생각하면 여기 울컥울컥한 게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랬더니 29절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결혼식장을 예로 듭니다. 딱 성경구절 하나지만은 우리는 유대인 결혼식장 안 가봤잖아요. 근데 고대로부터 유대인 결혼을 할 때에 그날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이나 신랑이나 둘이 좋은 거죠. 이때까지 그걸 뭐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눈짓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식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쁘고 좋은 거는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구가요? 친구가. 이때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 돌아간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주관을 하고 그때 또 프리사이드도 하고 거기 막 뭐 신랑 입장 우리말로 하면 막 그런 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 친구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정작 즐거운 거는 둘이지만은 신랑하고 신부지만은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것만 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내한테 사람이 안 와도 내한테서 무슨 세례주는 숫자가 줄어도 그분한테서 사람들이 가고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그분한테서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막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29절 보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요? 신랑이나.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으러 이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친구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제자가 와서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지금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거 해결책을 내야 돼. 전략과 전술과 뭐를 짜서 우리도 좀 흥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만나게 해줬으면 우리 임무는 끝. 그리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한번 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그는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보다도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직분도 받고 교회 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자리가 딱 생깁니다. 우리 자리가 딱 생기면은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랬더니 이게 He must increase and I must increase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면 He must increase and me too 이렇게 나갑니다. Me too 뭔지 알아요? 알죠? 그게요.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압니다. 이 성경 구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 저 밑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조금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게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어떻게 사야겠는지 압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입에는 뭐를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식사로 삼아가지고 광야에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뭐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나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뭐를 받고 싶은데 딱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막 하늘의 음성을 갖다 외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막 이 군인들에게도 쌍욕을 하고요. 거기 세리들에게도 막 욕을 합니다. 세금 더 이상 그렇게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욕하고 책망하는데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왜 시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를 치고 있고 막 자기들을 욕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냐고. 당신이 그 선지자냐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나는 그분의 신 끈도 풀었다 맸다 들기도 나는 못할 그런 존재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온 백성들이요, 그렇게도 세례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지만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고민이 되거나 뭐가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나한테 관한 거건 너한테 관한 거건 우리한테 관한 거건 속이 후련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이 제자들이 그걸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선생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고 왜 저분은 저렇게 인기가 있어지고 왜 그런가? 선생님, 그리고 올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 신랑 신부가 만나서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친구가 그 옆에서 보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냐. 나는 그런 기쁨이 나는 넘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가슴에 담아놓지 않으면요. 아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다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increase.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저도 이 정도 하면 제 이름도 높여주시고 제 이름도 하나님 조금 영광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천만에. 천만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엄숙하게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숙제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숙제라.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문제만은 잘 안 됩니다.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뭔데 있으면 이게 뭐 못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여들었지만 거꾸로 한 번만 더 뒤로 돌아가보면 전부 죄인들이었던 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울부작울부작 어느 교회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곳저곳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조금 더 이름이 나야 되고 내 이름은 죽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할 때는 교회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세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1세기 때부터. 이 세례요한은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이 사나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요한을 제일 높였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제일 큽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그가 뭐 성경적으로, 뭐적으로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서 제일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쫙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신약의 선지자라 안 그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동안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천국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았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다. 뭐 토라를 받았다. 이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죄 많고 냄새나도 예수를 믿으면 구약에서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를 보면서도 구약적인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의 큰 보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 주신 게 계세요. 그렇게 우람함과 대담함과 막 용기를 주시고 영적으로 갖다 퍼부었지만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하나도 일어나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제가 요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거를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나? 이사야 35장에 가보시면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죄송합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듣고 시각장애인이 보고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이게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메시아 온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거나 세례 요한에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거나 세례 요한이 못 듣는 사람 귀를 열어주거나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라도 일으키면 그렇게 벌떼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라 그러면서 확 따라갈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가 하게 하면 세례 요한도 올라가고 그가 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내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퇴진해야 되는 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창 예수만 내 뒤에 오신 그분만 얘기하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세례 요한에게 이적과 기사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거라 이적과 기사까지도 안 주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큰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렇게 쓰셨더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없어지고 잊혀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만 높아져서 예수만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러는데도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잊혀지거나 내가 줄어들거나 내가 내 자리가 이러면요. 사람들은 몹시 분노하고 몹시 섭섭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란 자. 그도 엄마가 배가 아팠어요. 기적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막 날뛰었다고 그럽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면 기뻤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주님이면 높여야 됩니다. 자기는 낮아져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 이름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몸된 교회만, 내가 깨어있는 다른 형제들이 내가 낮게 여김으로써 올라가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어려운 이 말씀을 이루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나와 구역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 주셨네요. 죽을 때까지 잘 지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